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또 예수님 올라가신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가 시작된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킨 일 때문에 다시 시비가 일어났을 때,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 거의 한 만 명 수준에서 신약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 세계에 교회가 건설되었고, 명덕교회도 광역시 대구 땅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참된 교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맺어진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14, 15, 16장은 이 세 장 전체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강림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또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신자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에 관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요청을 할 텐데, 요청을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 이 또 고별설교에서 세 번 더 언급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다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16장 7절에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는 한번 그냥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파라가 전치사로서 이제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란 말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 곁에, 믿는 자들 옆에 부름을 받아서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지요. 여러분,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한자이지요. 무슨 보자입니까? 보호한다, 지킨다 하는 뜻이고요.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 그 다음 사자는 스승사자이지요.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 됩니다. 믿는 자들 곁에 부름을 받아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도하시는 스승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위로자, 그 다음 변호자, 변호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또는 조력자, 돕는 자, 헬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파라클레토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님의 표현은 한 단어로 어떤 표현을 다 담기 어려울 만큼 풍성한 의미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변호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비록 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성령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제자들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지요. 예수님은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곧 제자들을 너희들을 떠나실 것이다 예고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갑자기 떠나신다는 말씀은 폭탄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고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고 초조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겠다. 내가 성부 하나님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요청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 곁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령님을 가리켜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라고 하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보혜사.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원래 제자들의 보혜사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서 계시지 않아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보혜사이시며 예수님과 동등한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아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도와주신 것처럼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신자 속에 거하십니다. 신자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신자와 함께 하실까요? 17절을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십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안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들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앞이나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죠. 내주하심. 그럼 내주라는 말은 들어와서 산다는 뜻입니다. 들어와서 산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자신의 집 삼아서 그들 속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계실까요? 마음에, 보통 내 마음에 성령님 계신다. 또는 내 영혼에 성령님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physical body, 이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아주 존귀한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사회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몸도, 너희들의 영혼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몸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마음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신자의 몸에도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하는 전인적으로서, 전인으로서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전인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 이 전인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참된 신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7절을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점, 이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교회당, 예배당 밖에 있고 우리는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다른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믿는 자들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인가 구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체험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속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전인적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심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 전인적으로 거하시는 사람은 참된 신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주하지 않으시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저씨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셔야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 스스로의 믿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주관적인 확신 그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표시로서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 그 결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 속에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를 범하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믿는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다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럼 요한복음 오늘 14장을 읽었는데요. 14장 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자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셔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또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항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집회 예배라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단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집회라고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집회와 모임은 잘못된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나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교사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교훈하신 것, 또 이 기록된 성경을 제외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또는 어떤 직통 계시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 성경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어떤 특별한 말씀, 새로운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 말씀을 더 깊고 풍성하게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계명을,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1절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이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